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재지 않는, 말하자면 신적인, 어떤 의미에서 신적인 존재가 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신자의 존재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가장 큰 싸움거리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적을 해서 신자가 갖는 바 신자된 특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꼭 방언을 한다 하는 문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싸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성령 강림에 있어서도 강조된 것이 방언이었고,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서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받고 구원을 얻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들이 가서 다시 권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이미 그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다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 방언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오순절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교파가 아니고 그런 식의 신앙 노선을 걷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오순절파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순절파라면 장로교 안에도 있고 천주교 안에도 있습니다. 펜티코스탈 무브먼트라 그럽니다. 제가 급하면 자꾸 방언이 나오는 그 약점이 있다는 걸 지난주에도 용서를 빌었습니다만은, 그 오순절 성령파 그럽니다. 그래갖고 뜨거움과 열심을, 그리고 어떤 체험들을, 은사들을 강조하는 신앙 노선을 걷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순절 성령파 그러는데, 그런 신앙을 견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의 것들이 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사들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전도 사건과 에베소 교회 사건을 듭니다. 그 전에 온 자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지만 성령 받는 일은 다른 문제다.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성경 어디에나 강조되는 것처럼 꼭 방언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이 그러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의 방언 사건이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꼭 나타나는 필수적인 현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4절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전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방언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여기 있는 방언하고 달라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신자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통 지시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대화용의 말이 아니고 신령한 언어이죠.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분명히 그런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방언이 두드러졌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이. 방언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표징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시키시려는 어떤 일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오셨다는 표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다 싶습니다. 그럼 왜 이런 외국어를 주시느냐? 그러면 문제는 자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시면 이 약속 때문이죠. 처음부터 성령을 이런 의미에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방언은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해야 할 일, 땅끝까지라는 우리 전도의 책임의 영역을 위해서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어가 등장하는 것은 훨씬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외국어를 할 능력을 가졌다라기보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허락된 복음이다라는 표로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자라는 표로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요 하나님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려 하시며 나도 유대인을 구하러만 온 것이 아니요 온 천하 만민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 이거죠. 이제 내가 그들을 모두 구원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 이 일을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만이 아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자 외국어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외국어를 했다. 어디 학원에 다닐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그 혜택을 누구에게까지 허락한 것이냐를 강조하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실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받은 그 성령의 그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거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너스를 줘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으며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하는 민족적인 구별로서 우열의 개념이나 혹은 더 이익받고 덜 이익받는 그런 장애도 없고 대상이 전민족 땅끝까지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받습니다. 하나 더 나가야 할 것은 이 약속은 이 성령 강림과 이 방언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 대상이 땅끝까지요 각 족속이라는 뜻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다고요. 어떤 뜻?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뜻 같은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이 말씀의 응함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런 차원에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그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외국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쓰이는 언어가 아닌 신령한 언어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라는 것으로서 이런 것부터 이해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방언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그 방언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기보다 이제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문턱을 넘어선 뜻이다라는 걸 1차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은 이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 속에 더 큰 의도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일의 그 응함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하셔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과 성령님이 직접 한 심령을 가서 두드리고 탈취하는 것과는 어느 쪽이 쉽고 완벽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직접 하는 게 낫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공부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 것과 선생님이 가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는 어느 쪽이 더 성적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네. 선생님들이 가서 하면 만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 보게 합니까? 목적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느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외국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령님이 딱 째려보면 그냥 녹는 거지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외국어를 그들에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외국어를 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같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그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 일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시느냐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붙들어 오는 것만이 이게 일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험 문제 정답을 쓰는 것만의 문제라면 선생님들이 가서 직접 시험 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그럴 바에는 성령님이 가셔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혹은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중에서 혹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안 믿냐고. 틀림없이 당신 때문이라고 그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요. 이건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른다고요. 말하자면 이 얘기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느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관계로서 우리를 이제부터 대접하고 초대한다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거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마찰이 있거나 뜻이 결렬되는 것이 있거나 반대되는 것이 없듯이 서로 간에 비밀이 없듯이 이제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은 편에 넣어서 여태까지 삼위일체였다면 이제부터는 사위일체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세요. 또 이단 하나 만들지 마시고 지들이 못 이해하면 괜히 생사람을 잡더라고요. 지 머리큐가 나쁘다 그럴 것이지. 우리가 이걸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한 것을 하나 대표적인 걸 추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과 흡사한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쁨 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그 구절을 읽을 때 감동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안 하면 다 간첩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봅니다. 아니 마태복음 3장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해요 정말.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뭐 아직 감동하는 빛이 없으신데 설명을 좀 더 하죠.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의 없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부터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까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외국어를 준 것은 결국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 모든 민족들에게 말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함으로써 이들이 하는 말은 내 말이요 이들이 전하는 내용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방언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흡족한 자들이 아니라면 그 가는 길을 막아서지 않겠어요? 마치 발람이 당나귀 타고 가자 발람이 못 알아먹자 천사를 내려보내서 누구를 막습니까? 당나귀를 막듯이 만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 편을 들기에 부적합한 자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입술을 국방색실로 꼬매놓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외국어를 그들에게 주사 거기에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일본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소련에서도 오고 몽고에서도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다 듣는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려오신 데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요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듯이 지금 이 사도들을 말하자면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펼치시기로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갖 비밀과 뜻들을 함께 나누시기로 한 대상이다 하는 뜻이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이 오시더라.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가 지금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뻐할 문제입니다. 그것 이전에 이쪽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신자를 표현하는 식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를 불러내신 자의 은혜를 선전하며 전도하는 일을 책임 맡아야 된다라고만 이해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책임을 맡아야 된다. 너희는 전도할 사명이 있다. 전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너희가 어떤 자가 됐길래 너희 입술과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됐느냐가 포인트라고요. 즉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존재가 되었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우리한테 다 맡겨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실수 많고 이 부족하고 이 완악한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부름을 받았길래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우리를 고쳐내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러 왔으니까 내가 꼭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마음 놓으신 것 같이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접하시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길래 하나님의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놓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네. 맡겨놓으시고 마음이 놓으시냐 말이에요. 저야 그래도 조금 낫지만 뭐 주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잠이 오시냐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것들한테 구역장을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심이 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한심하지만 저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시죠. 이 말씀 못 알아먹으면 참 불행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시각에서 보도록 해보십시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긴 아주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분리된 적이 없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언제나 지키신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도 합니다.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이 한 번 더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그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이런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 쪽에서 보자면 성자 하나님이 언제나 흡족하고 기쁘고 성자 예수님 쪽에서 보자면 성부 하나님이 언제나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기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고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기쁘신 뜻을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적이 드문데 성경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요. 다시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방언이 있고 전도를 하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와 지금 대응이 돼요? 좀 전에 요한복음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는 또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요. 그럼 신자는 어떤 자냐?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자이며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 자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오셨더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시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자들은 뛰어나가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자 되어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신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의 존재가 자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실수하고 실패합니다만 이젠 우리가 우리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을 섭섭하게 하면 성령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허락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제 인정하시느냐 이럴 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까지 취급하십니다. 16장 16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부부란 그런 존재입니다. 부부 같은 존재예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베이지색을 좋아한다. 그럼 제가 무슨 옷을 입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나는 돈가스를 좋아하고 내 아내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그럼 뭘 먹게 됩니까? 어느 쪽이 보통 양보를 합니까? 양보 한쪽에서 그러면 남편이 양보했든 아내가 양보했든 할 수 없이 양보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쁨으로 양보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다 안 하실 리 없죠. 그냥 말하자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면 하나님도 싫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도 하고 싶다 그러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고 싶다면 우리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싫다면 우리도 싫어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더 많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개성들을 쓰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방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신 겁니다. 저금 통장까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교회에 베푸신 축복입니다.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만 된다.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돌아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부르심을 입은 그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선포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됐다는 그 영광과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의미에서 대등한 관계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이 있고 정말 승리와 기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을 줄 아는 신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에게 이 특권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허락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시간만 보내는 게으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나이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나이다. 이 특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들여 충성과 감사 속에 믿음 속에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치는 기뻐하심을 입은 신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깨우침 주시고 사랑 주시고 열심 주시며 인내와 충성으로 채우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기적이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